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네,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해서 여러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성령 안에 이끌림을 받으셔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학교의 여름 교육 행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앞뒤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 잘 챙겨서 믿음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한 주간 하반기를 맞이하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지난 6달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면서 하반기 6달을 위한 기도를 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토요일, 그 다음 토요일 이렇게 연거푸 두 번 동안은 우리가 영락기도원에 올라가서 산상기도회 하루씩 가지게 됩니다. 토요일이니까 많이들 올라오시기를 바라고, 큰 은혜도 받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빼놓을 수 없는 거 냉면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을 사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더서의 말씀을 네 번 나누게 되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죠. 그러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축하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해야 되는데 늘 좀 삐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못마땅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내용이 나오죠. 1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쫄병 귀신을 쫓아낸 거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12장 2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거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저 먼 데서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쫓겨나간 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세계 도처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를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것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고 있죠. 사자굴에서도 의연했던 다니엘이라든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일어나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 승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찬송하기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궁궐에 살지 못하고 초막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에 사는 것과 같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그 이미의 차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완벽하게 임하지는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하여 있음에도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사탄이 얼마나 준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판을 치고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기를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많은 고난 속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냐, 바울과 실라같이 신실한 분들이 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냐, 그런 고난이 왜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나 아직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직 아님이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이미 왔으되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서 10장에 왔는데 바로 거기서도 그런 한계가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 10장은 단 3절로 되어 있는데요. 1절은 페르시아 왕국의 강건한 모습을 보여주죠. 아수에르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조공을 많이 받는 아주 강한 나라였다 하는 것이죠. 2절은 아수에르 왕이 모르드개를 높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개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3절은 모르드개가 얼마나 영광을 얻었나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르드개가 큰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3절은 그냥 모르드개라고 안 하고 그 모르드개 앞에 유다인 모르드개 이렇게 해서 그가 유다인이라는 걸 아주 강조하는 듯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에스더서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어떤 땐 불리하게 어떤 땐 유리하게 계속 강조되는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 후보로 나갈 때 너 유다인이라는 거 말하지 말아라 이랬던 모르드개가 하만과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절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면서 나 유다인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또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하만은 모르드개를 비롯한 유다인 전체를 도륙할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때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유다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만의 악한 계계가 좌절되고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은 그 다음부터 모르드개가 하만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게 되면서 이제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앞에도 유다인 모르드개라고 쓴 것은 그런 어려운 고초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유다인 모르드개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유다 백성들을 멸망의 와중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의 혼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한민족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르드개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그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 종족과 민족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면서 그가 살았다 이렇게 3절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르드개의 영광은 마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바로왕 아래서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리도록 만들어주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르드개의 기쁨뿐이 없겠어요. 에스더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9장에 보면 그 도륙당할 날 구원을 받은 유다 백성 전체가 기뻐서 잔치를 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기쁨에 충만한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마치 애굽의 노예 사례에서 벗어나던 출애굽 때의 그 기쁨, 우리 민족으로 말하면 8.15 광복을 맞이할 때 기쁨, 그런 기쁨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이들이 더 생생한 기쁨을 경험했겠죠. 당장 칼에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으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웠겠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유다인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아주 잘 지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오랜 역사 동안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왕조가 좀 바뀌기도 해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저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나라처럼 인식되는 이란이 바로 그 후손들이죠. 이란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조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친했던 나라예요. 그 유다인들이 거기에 남아 살면서 페르시아 제국과 그 이후 왕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 나라가 발전하는데 유다인들이 공헌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유다 백성들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이상 떠돌아다니다가 1947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저 중동 땅에 건국됐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았는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국가로 공인한 게 튀르키예이고 뜻밖에도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공인한 게 이란입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아주 친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틀어졌냐 하면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하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아주 가까웠던 사이죠. 어서 빨리 전쟁의 포성이 먹고 예전처럼 화친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유다인들이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아주 돋보이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이다. 또 그 중에 한 사람 모르드개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총리가 됐다 이러면서 모두가 다 칭송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쭉 읽고 덮을 때 와, 대단하다. 모르드개가 엄청 입신양명하고 출세했구나. 유다인들이 이제 어깨를 펴고 살겠네. 그리고는 이제 덮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요 에스더서를 덮기 전에 발견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그러나 아직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 에스더서도 마무리하기 전에 그들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그렇게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계가 뭘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유다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한계예요. 아무리 모르드개가 대단했지만 1인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되었어요. 다음. 2인자. 여러분, 여기 다음이라고 번역된 미슈네라는 것은 두 번째 그런 뜻이에요. 1등이 아니고 2등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2인자,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2인자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냐. 그러나 2인자의 허무함을 우리가 하만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하만이 몰락하게 된 것이 물론 그가 악하게 처신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령 2인자가 아주 선량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한들 그 1인자가 삐뚤어진 사람이라면 1인자의 한마디에 2인자는 목이 달아날 거예요. 이 세상에서 1인자가 아니면 그 나머지는 다 그의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모르드개가 아무리 대단하게 됐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자리에 앉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일 뿐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가 돌려보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했고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재건했고 에스라가 오셔서 신앙 부흥을 일으키고 다시 예루살렘이 사람 살만한 곳으로 회복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한계가 뭡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라는 거예요. 속국. 그게 그들의 한계죠. 여러분, 이 구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페르시아라는 한 나라는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1인자로 버티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 변덕스럽고 즉흥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과도 비슷해요. 그 힘을 과시하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도 있고 거기 재물도 있고 거기 뭐 온갖 부귀 영화 그리고 세상의 쾌락들 그런 걸 다 움켜쥐고 있는 이 세상에 가진 힘, 그게 아하수에로가 암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2인자를 비롯한 그 유다 백성 전체 다는 오늘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해 우리가 져야 될 고난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그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어떠세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지만 이미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다음 자리가 주는 고통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다니엘같이 신실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는 2인자였습니다. 다리오 왕 그 바로 다음 자리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다리오 왕은 아주 간교한 신하들의 말에 넘어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고 그 어떤 존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만약에 잡히면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루에 세 번씩 그런 이상한 법이 공포된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뭐 도둑질을 했나요? 무슨 뭐 금품을 갈취했나요? 그가 무슨 권력을 휘둘렀나요? 아닙니다. 100점짜리 인생을 살면서 나라를 위해 봉사했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이거 역시 선하고 바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하기 짝이 없는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지구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받습니까? 전쟁, 뭐 자연재해 이런 거 다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요 휴전선 너머에 우리 동포들도 많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악들과 부조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병에 걸리고 가난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져서 매일같이 우는 사람들도 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 속에서 숨쉬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그러면 2인자가 되지 말고 1인자가 되면 될 거 아닙니까? 1인자가 되면은 괜찮을 것 같으나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1인자는 국가 원수겠죠. 돈으로 따지면 재벌 총수쯤 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지식으로 말하면 노벨상 정도 받는 석학이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국가 원수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는 거고 재벌 총수도 불안해서 고민하는 날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잠언의 말씀처럼 지식이 더할수록 번뇌도 더한 것이고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1인자가 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의 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 돼서 난 아직 건강해, 난 매일 헬스가, 아침 저녁으로 좋은 거 먹고 있어, 그리고 아직 아픈 데가 없어, 뭐 그러신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 애들이 다 잘 됐어, 그리고 뭐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난 걱정이 없어요, 그런 분들도 다 뚜껑 열어보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있어요. 아닌 척 하는 거죠. 우린 다 위장에 능해. 위장. 별일 없으세요 그러면 눈물 흘리며 별일이 많아요 그래야 되는데 별일 없습니다 다 그래. 아이고 별일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세상은 별일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그죠? 쪼무래기 공부시킬 때 야, 공부만 잘하면 내가 원이 없겠다 그래갖고 걔가 공부 잘해가지고 멋진 사람이랑 결혼해서 가면 이제 끝납니까 걱정이? 이제는 걔가 없기 때문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매일 연락이 와도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애가 아픈데 어떻게 그러면 애프터 서비스 하러 계속 다녀야 돼요. 가서 밥 해주고 그 집안 청소해주고 애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끝나지 않아요. 끝나질 않아요. 로또 당첨되면 걱정이 끝날 것 같습니까? 로또를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지. 그 돈을 저는 누가 갑자기 한 100억 주면 큰 걱정이 생길 것 같아요. 어디다 은행해야 되는 거야? 주머니에 놓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도 또 새로운 고민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다 그래요. 세상이 존재하는 한 여기서 숨쉬며 사는 한 우린 그래요. 그럼 이 세상의 1인자가 누구냐? 어둠의 영이 마귀가 지금 1인자인 척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 모든 성도를 그 아래다가 놓고 우리를 휘젓고 있는 것이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벽하게 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 이중성 사이에서 모르드개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여전히 아수에로 왕 다음에 있을 뿐이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참 많은 것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참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영원히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세상을 잠깐 유예해서 두실 뿐이에요. 어느 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오면 이 세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가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홍수시대 때 물로 심판받았잖아요. 이제 하늘과 땅, 현재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홍수 심판으로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건데 이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번에는 물이 아닌 뭡니까? 불사르기 위하여 불심판을 받게 될 건데 그때까지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는 얼마 동안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지금은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해가지고 사계절이 순환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키고 계시지만 어느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손 놓으시면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녹아지게 될 거다. 잠깐 그냥 기다리고 계실 뿐이다. 택한 백성이 구원 받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단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설치되고 있어도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 계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이제 다 체질이 녹아진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는 건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온다는 거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멸망의 종말이 오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첫째는 나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정말 티끌 같아요. 그거를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녹아 없어질 세상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러면서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한계를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람들은 말해요. 과학이 점점 발전하고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고 이 지구촌이 영원할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멸망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세상에 사로잡히시지 않길 바랍니다. 욕망의 늪에 빠지시지 않길 바랍니다. 거기서 고개를 들어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대망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때 성도들의 고통은 끝날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더 이상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앙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에 집착을 가지는 건 좀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제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은 사라져 없어질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서 로마를 물리치고 뭐 자기들이 한 자리씩 하고 그런데 현실에 깊이 몰입돼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복음의 증인이 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 절 두 절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 때와 시기는 이 세상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를 말하는 것이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의 증인입니까? 내 증인,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복음 그 자체이시잖아요.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서. 그 땅끝이라는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사단이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휘젓고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택한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완전하게 도래하는 그날 세상은 사라져버릴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 짧은 인생, 한계를 가진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 눈앞에 존재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풀어져 없어지게 될 텐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하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이 질문을 평생 스스로에게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돼야 될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 살아야 될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일까?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이 원초적인 질문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이런 근원적 질문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당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나 그렇게 살지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그거 다 바보같이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오늘 2부에 나오신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연결된 모든 분들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이 세상은 풀어져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마음들, 그리고 세상에 미련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실 때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마틴 루터가 보름스 후에 끌려가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하듯이 저는 제국 우회가 열린 그 건물 안에 그가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에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아요. 내 가족들도 있고 사랑하는 이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이 80억 중에 한 사람으로 홀로 서서 사단이 휘젓는 세상 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1인자가 되지도 못하고 1인자가 돼봤댔자 고통이 사라지지도 않는 이 한계가 많은 세상에서 짧은 인생 살아갈 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으면서 이 고단한 인생이 끝날 때를 생각하며 다가올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잘 지켜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한 싸움 잘 싸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갈 길을 잘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행실로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버텨내시면서 이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아직 부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 세상에 당연히 다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 이건 당연한 거야. 고통이 깊을수록 기도는 깊어질 것이고 마음이 아플수록 눈물은 진해질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시력이 흐려지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은 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계 많은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향한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선거 끝나고도 아직 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은데 이제 이번에 무슨 선거 제도를 아주 특별하게 개혁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후보가 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것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고난이 많을 거예요. 남 찍다 찍다 화가 나서 내가 출마해서 내가 돼도 안 되는 일이 많을 거예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대통령 대분이 정말 힘들더라. 다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너무 주변에 미련 갖지 마시고 세상은 그런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살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저는 마음 한구석에 2% 여지를 남기고 있어요. 통일돼도 고통은 있을 거야. 그런 2%의 여지는 남겨야 돼요. 통일된다고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견뎌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렇게 가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 꼭 붙들어 주시길 바라고 비록 여러분의 머무시는 인생의 환경이 초막이라 할지라도 이미 주님은 같이 계시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며 나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단한 인생, 한계 많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다음 자리일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한계 속에 비틀거리며 사는 저희들입니다. 세상에 둔 마음들 거두어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이 세상에 붙어있는 욕망들 다 버리고 주님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으나 이미 주신 은혜로 기뻐하며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임을 찬송하며 주의 나라를 향해 곧게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때까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잘 견디어내고 이겨내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